오늘도 아시는 것처럼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부활하신 주님께 경배를 드리는 부활절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의 그 능력이 예배 함께 하신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성탄절 때는 많은 분들이 성탄 카드를 주고받으면서 성탄 인사를 나누는데 아직까지 부활절에는 그런 문화가 채 이러지 못한 듯합니다. 그런데 해마다 잊지 않으시고 제게 부활절 인사를 카드로 보내주시는 한 선배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늘 병약하셨던 그분은 몇 해 전 천국으로 가셨는데 그분은 해마다 부활절 카드에 예수 다시 사셨네, 나도 다시 살겠네라는 말씀을 친필로 적어 보내주시곤 하셨습니다. 그는 그의 병약한 몸을 불평하고 실망하기보다는 부활의 소망으로 이겨내면서 믿음 가운데 굳게 밝게 사셨습니다. 생각해보니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도 다시 살겠습니다라는 말보다 더 좋은 부활절 인사말이 없을 듯합니다. 또 이 메시지는 초대교회로부터 오늘까지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을 향해서 외치는 복음의 핵심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도 그와 함께 살 줄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새롭게 하고 부활신앙 가운데 든든히 서는 은혜가 함께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이라고 했을 때 대체로 세 가지의 초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첫째 초점은 부활의 역사성에 대한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실제로 육신적으로 죽으셨고 다시 그 육신으로 사셨다고 믿는 부활의 역사성에 대한 믿음이 부활신앙의 출발점입니다. 둘째는 그 부활신앙의 의미와 은혜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있음을 확인하게 되고 죄와 불의한 세력에 대하여 진실과 정의가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게 되고 악의 세력이 아무리 무성해 보여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승리케 되실 것을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셋째는 우리가 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명감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믿음과 소망 안에서만 인류에게는 소망이 있고 내일이 있으며 희망이 실재하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소식 전하는 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알고 남은 길을 달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십자가 죽으심을 예고하실 때마다 그 말미에 항상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그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에 따르면 부활절 아침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말하기를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라고 전해주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영적인 신비현상이거나 상상 속의 신화적인 사건이 아니라 평소 그가 말씀하시던 것처럼 실제로 살아나신 증거 분명한 역사입니다. 오시면서 보시겠습니다만 예배실 바깥 로비에 우리 교회 디자인팀이 만든 예수님의 빈 무덤 모형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부활이 신화적인 사건이 아니라 역사적 사건임을 함께 고백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까지도 비어있는 예수님의 빈 무덤은 가장 확실한 부활의 산 증거이기도 합니다. 부활의 또 한 가지 증거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많은 증인들의 증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말씀 이하에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사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뒤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하였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친히 만난 많은 증인들이 있다는 말씀인데 이 증인들 가운데서도 가장 부활하신 주님을 가까이에서 많이 만난 사람들은 주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만 제자들은 세 차례 부활하신 주님 만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도마가 없을 때 다른 제자들이 주님을 만났고 둘째는 도마가 있을 때 함께 주님을 만났으며 셋째는 갈릴리에서 다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상황입니다. 이날 살아나신 예수님께서는 의미 깊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들려주셨는데 그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함께 뵙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주님은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에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 시내에는 공포 분위기가 흘러넘쳤습니다. 제자들은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빈부됨에 대한 소식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말을 들었지만 그 소식이 오히려 제자들을 더 크게 걱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빈부됨이 빌미가 되어서 또다시 유대인들이 자극을 받고 자기들에게 무서운 여파가 미치지 않을까 염려하며 모인 곳의 문들을 닫고 두문불출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때 그들이 모인 자리에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서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축복하셨습니다. 이것은 뜻밖의 말씀이었습니다. 제자들을 다시 만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건을 전후해서 보여주었던 그들의 비겁한 태도에 대하여 묻지 않으셨습니다. 마리아로부터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한 채 두려움에 떨고 있는 믿음 없는 그들의 모습에 대하여 책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단지 이들의 두려움과 공포에 잠긴 모습을 안타까워하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하여 다른 말씀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위로하십니다. 제자들의 근심과 불안은 주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을 예고하실 때부터 넘쳤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반복해서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1절 말씀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셨고 18절 말씀에서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에서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앞에서 불안과 공포에 잠겨있던 제자들에게 지속적으로 평화를 약속해 주셨고 부활하신 후 처음 만난 지금의 자리에서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평강을 선물하여 주십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 예루살렘 시내 전체가 얼어붙은 것처럼 적막에 빠져들었고 팽팽한 도시 분위기가 어디서 어떻게 폭발할지 모를 초긴장 상태에 빠져들었으며 제자들 역시 긴장에 긴장이 더해갔습니다.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무섭게만 여겨졌습니다. 모든 상황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만 전개되는 듯하여 정신 차리기 힘든 패닉에 빠져 있었는데 홀연히 나타나신 주님께서는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한 평강의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너희를 홀로 있게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내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 돌아왔지 않느냐. 무서워 말아라. 이제 괜찮다고 하시는 제자들을 어루만지시고 다독이시는 사랑의 음성입니다. 우리 역시 믿음으로 살고 십자가와 부활을 배우고 듣고 믿으면서도 어쩔 수 없는 불안감을 가슴 속에 품고 매일매일 피가 마르는 긴장 속에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지은 죄 때문에 불안하고, 때로는 세상 현실 때문에 불안하고, 때로는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오늘 주어지는 질병과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 모습 때문에 함께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이 불안한 현상들이 내 존재를 근원적으로 위협한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사람에게 불안이 심해지면 극도의 긴장감으로 정신 건강이 상하기도 하고 신체적 부작용도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삶을 지탱할 마음 능력이 무너져 내리기도 합니다. 사람은 존재 자체가 완전치 못하기 때문에 누구나 불안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오죽하면 나는 불안하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는 말이다 생겼겠습니까? 중국 고사에 풍성학녀라는 말이 있습니다. 옛 중국의 5호 16국 시대에 전진의 황제 부견이 중국의 천하 통일을 꿈꾸면서 60만 보병과 27만 기마병을 동원하여 동진으로 진격해 갔습니다. 그런데 겁에 질렸던 군사들이 바람소리, 학의 울음소리까지도 적군이 행진하는 소리로 들려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퇴했다는 역사에서 유래한 말이 풍성학녀입니다. 공포심은 패배를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은 첫 음성으로 우리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21절에도 반복해서 너희가 평강을 지어다라고 축복하십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견뎌내시더니 기어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 안에서 비로소 우리는 불안과 공포의 삶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새 삶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여전히 불안하고 공포에 시달린 우리에게 오늘 아침 주님은 다시 약속해 주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께서 주신다는 나의 평안이란 어떤 평안입니까? 주님은 이 말씀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즉 극한의 고통과 죽음의 십자가 앞에서도 태연히 평화를 누리시던 이 절대적인 주님의 평화가 주께서 주시는 나의 평안이라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이 부활 예수님의 품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주님의 부활의 선물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오늘 아침 주께서 주시는 이 평화의 선물이 충만케 되시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친히 손과 옆구리를 보이신 주님께서 21절 이하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마치 창세기 2장 7절의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는 말씀과 매우 흡사합니다. 흙덩이에 불과한 인생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 생명, 즉 영적 생명이 있는 완전한 인간이 된 것처럼 불안과 공포에 잠겨 죽은 사람들처럼 처져 있는 그들에게 주님은 생명의 숨결인 성령을 불어넣으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비슷한 말씀은 에스겔 37장에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인도하셔서 환상 중에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시기를 이 뼈들이 살 것 같으냐 하셨습니다. 선지자는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십니다.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기가 마른 뼈들에게 들어가니 그 뼈들이 일어나 거대한 군대가 되는 환상을 에스겔이 보게 됩니다. 창세기 2장의 말씀은 단지 흙과 같은 육체뿐인 인생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감으로 온전한 인격적인 영을 지닌 완전한 생명의 실체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에스겔 37장에서는 완전히 몰락하여 마른 뼈처럼 되어버린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의 성령의 생기가 함께하면 다시 장대한 나라로 일어서게 됨을 보여주시는 환상입니다. 이 현상들까지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비겁했고 배신했고 지금도 공포에 사로잡히고 꼼짝 못한 채 철저한 무기력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을 걸어 닫아도 무서운 찬 공기가 그들을 지배합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면 그들은 전혀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주님은 성령에 대하여 마지막 설교 때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14장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서는 성령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진리의 영이시다고 하셨습니다. 14장 26절에서는 성령께서 우리를 친히 가르쳐 주신다고 하십니다. 15장 26절에서는 성령께서 친히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16장 7절에서는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 그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유익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이 성령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 모두가 거듭난다고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고 믿도록 이끄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셔서 죄와 세상을 이기고 육신의 정욕을 다스려 살아갈 성결한 사람의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각종 은사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낼 수 있는 역량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미련하고 무능하며 부도덕한 그들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그들에게 부으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부여해 주셔서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시고 그들을 다시 세상으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도 않으시고 폐기하지도 아니하십니다. 사람은 생명처럼 사랑했던 사람들과 결별하기도 하고 모든 것을 다해 나를 사랑했던 사람을 버릴 수도 있는 비열한 존재이지만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실패한 제자들도 성령으로 새롭게 만드셔서 다시 사용하여 주십니다. 그들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탐관 오리였던 삭개오도 새로 만드셔서 성인이 되게 하시고 박해자여 폭행자이며 비방자인 사울을 바울되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큰 그릇으로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이 일을 성령께서 친히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 만난 첫 자리에서 성령을 받으라고 성령을 선물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을 선물로 받고 전혀 새로운 차원의 삶을 새롭게 살아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 삶을 살게 하시는 부활 주님의 선물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주님은 부활의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말씀하시면서 23절에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인간 누구에게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주신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권한은 아버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신 우리 주 예수님께 사죄의 권한이 있다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때문에 이 말씀의 본래 의미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셔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믿음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은 죄사함을 받을 것이나 복음을 듣지 못하거나 듣고도 회개치 아니하면 그 죄사함의 은혜가 있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복음 전하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자주 복음 전하는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이하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물해 주기도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기도 하시고 새로운 출발을 허락해 주시면서 명령하시는 말씀이 천하에 다니며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라고 당부하십니다. 그래야 천하 모든 사람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가 건설된다고 하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복음을 기회 있는 대로 선포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전하는 일을 위해 전력하는 것이 부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마땅한 삶의 태도요 자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우 심각히 생각할 것은 부활의 복음을 전가하는 사람은 그가 살아가는 삶의 실제적 일상 자체가 참으로 부활의 복음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이 부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듀크 대학의 신학부 교수 윌리엄 아는 그의 사도행전 주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을 증언하는 일의 가장 어려운 질문은 부활 사건이 어떻게 있을 수 있었는가라는 과학적이고 역사적인 질문이 아니라 왜 당신들은 좀 더 부활하는 소망 가진 사람의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가라는 교회 공동체를 향한 실존적인 질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천국 갈 사람들처럼 여기서 살고 우리가 참으로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이 보장된 사람들처럼 살아야 우리가 전하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감동의 능력으로 전거되고 많은 사람이 죄사함 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말씀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구박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정말 부활을 믿는 모습을 세상에 보였고 이런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치 못했다고 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에 1598년에 설립된 아주 오래된 장로교회 그레이프라이어스 교회가 있습니다. 서민풍의 소박한 건물을 가진 이 교회 정원에 17세기 영국의 왕실과 국교회가 장로교회를 박해할 때 만들어진 지붕 없는 감옥이라는 유적이 지금껏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감옥의 지붕이 없으니 수감된 성도들은 스코틀랜드의 거친 낙천후를 온몸으로 받아내고 견뎌야 했습니다. 물론 지붕이 없으니 언제든지 원하면 나갈 수가 있었고 누구도 나가는 사람을 만류하거나 잡지도 않았지만 그곳을 스스로 떠나는 것은 장로교 신앙을 포기하는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배교의 유혹과 맞서 싸우며 지붕 없는 감옥 안에서 순교의 날을 기다렸습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것을 확신했던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주님과 복음과 진리를 위해 생명 바침을 감사와 기쁨과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신앙을 지켰던 이런 모습이 부활 신앙을 일상으로 살아내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런 살아있는 신앙이 전파되어야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습니다. 부활 신앙의 참된 증인으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십시다. 그리하여 부활의 온전한 증인으로 쓰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분들과 부활의 주님이 즐겁게 삶의 길에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홀로 부활의 영광을 만끽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부활의 영광과 기쁨과 선물을 우리에게 풍성히 주십니다. 평강의 선물을 주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부활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과 성령과 새 삶의 축복이 온 성도들에게 넘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도 다시 살 것입니다. 할렐루야.